1장 53절부터 42장 5절까지 제일 45장 끝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42장 앞에 부분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지금 그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저희들이 들을 귀가 있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받고 깨닫고 정말로 깊이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전사로 이 자리를 옹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 의지하고 서사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사 저의 영과 그리고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꼭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1장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41장 53절부터 42장 5절에 거쳐서 오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말 이야기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요셉에 관계되는 이런 이야기로 몇 번을 더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나갈 것 같은데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봤더니 참 재밌게 썼어요. Why are you staring at one another? Why are you looking at each other? 하는 얘기입니다. 왜 멀뚱멀뚱하고 눈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스토리를 조금 좀 제쳐놓고 오늘은 그 요셉의 형들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나머지 열한 아들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창세기가 50장이죠. 50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창세기 37장서부터 50장까지 38장만 빼놓고 13장이 요셉의 스토리로 쫙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중에서 13장이면 거의 한 25%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죄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요셉을 그만큼 창세기의 25%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요셉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가 되죠. 근데 오늘은 요셉에 가기 전에 그 야곱과 나머지 열한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신발을 우리가 신고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냥 요셉과 그 나머지 열한 아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픽처를 하나님 전체적인 그 픽처를 보면서 우리가 요셉과 그다음에 그 나머지 열한 아들을 봐야만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성경 구절들은 많이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쭉 구약의 스토리를 쭉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꼭 마지막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에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라고 아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제호바 가시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벌써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엘샤다이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나와 관계를 가지시는 나를 위해서 벌써 이제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이제 벗겨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옷을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영어 성경에 그냥 The Lord라고만 이렇게 했죠. 주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벌써 이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하면은 나하고 벌써 관계가 맺어진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간에 들어간 그주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가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한 가지뿐만이 아니겠죠. 뭐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중에 특별히 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죄를 조금도 볼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죄는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죄를 아주아주 증오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를 빼놓고 나서는 죄를 옆에 왔어도 그냥 무심하게 지날 때가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특성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큰 픽처를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고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돼요. 심판을. 그런데 그 심판을 하셔도 그 심판이 완전히 전체를 다, 죄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아주 흔적을 없애버리는 그 가장 큰 죄가 어디에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노아의 홍수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 근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창세기 그 7장서부터 나오는 노아 홍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노아 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이 보시다 못해서 다 홍수로 다 쓸어버리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멕의 아버지는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은 제일 먼저 휴거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녹이 65세에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자마자 에녹이 싹 변했어요. 에녹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동행이 뭐다. 그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 겁니다. 무두셀라.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뜻이 예, 그 창을 던지는 사람, the man of dart. 창을 던지는 사람. 그래서 그 창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마을을 보호하는데 그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 날에는 마을이 다 죽는다 하는 그 심판의 뜻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아들의 그 예언적인 이름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이제 조심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에녹에게 말씀하셨을 때 에녹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들고 순종을 했습니다.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무두셀라는 그 인류 역사상의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969세 거의 천년 동안을 살았어요. 오래오래 살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에녹이 드디어 300년을 살다가 365세에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휴거가 됐습니다. 그러자 아마 이 그 무두셀라는 자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300년을 자기하고 같이 살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늘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그 다음에 하루순간에 싹 없어지면서 그냥 자기 아버지가 없어진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하늘에 들어간 걸 자기 아마 눈으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도 내 이름대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었었다 그래서 이제 무두셀라도 참 조심스럽게 살았겠죠.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가 자기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이 또 이제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자기의 아들과 아마 손자 노아에게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노아를 데려가면서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 노아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500살 될 때까지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추측컨대 500살 될 때까지 많은 아마 자손들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500살이 되고 난 다음에 샘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그 약속의 자손들을 낳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12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아는 그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통해서. 노아가 500살 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 할아버지 무두셀라하고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아마 컸겠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 죽는 날에 내가 죽는 날이면은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악하고 하나님을 블래스피밍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노아는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노아에게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명령을 내리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순종을 했습니다. 120년 동안 그 100여 년 동안을 노아가 방주를 지면서 계속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어떠세요 나이가 점점점 들면서 900살이 지나서 점점 몸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문안하면서 할아버지가 오늘은 살아있을까? 오늘은 살아있을까? 내가 방주를 아직도 짓고 있는데 하면서 노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가 죽는 그날에 드디어 하늘물에 하늘의 창이 열리고 이제 그 비가 억수처럼 이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노아를 통해서 120년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인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몰랐어요.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입니다. 막상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그렇게 욕하고 웃고 침뱉고 그리고 조롱했던 노아에게 쫓아가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열 처녀가 중에서 다섯 처녀가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고 다섯 처녀가 문을 뚫으면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그런데 안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삶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노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이제 야곱과 그 열한 아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내 재산으로 내 자손으로 세우시겠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지고 그다음에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그 네 자손이 앞으로 저렇게 많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400년이 지나서 많은 무리를 끌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나오리라 하는 잠깐 지나가는 얘기처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가 염두에 별로 두지를 않았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야곱 때 와서 야곱의 때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봅니다. 그 야곱, 야곱은 어떤 야곱입니까? 마마보이, 예? 엄마 뒤만 살살 따르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아이였죠. 자기 형 에서에 비하면 아주 아주 참 비교가 되는 그러한 약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팥죽 사건,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서 죄를 짓고 그 대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으시고 그 에서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 야곱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그 장자권을 받으면은 아버지의 축복이 더블로 블레싱이 되고 그래서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망명의 길입니다. 망명의 길.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권 잃어버리면 망명으로 가죠. 외국으로. 그거는 종류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제 그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 있는 데로 가서 거기서 이제 총각 때 양치기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그 결혼해서 결국은 이제 아들이 12명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제 그 후손들이 쭉 이제 새겨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특별히 그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그 아들, 레이첼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라헬의 아들 이제 요셉이 태어났는데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을 자기 형들이 보고 시기해서 결국은 이제 요셉을 팔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러고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몹시 원통해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렸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지난 그 올림픽 때 2년 2주 동안을 얼마나 사람들이 그것을 응원하고 막 그것에 대한 그 흥분과 그 메달 수가 올라갈수록 더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잠깐이구나. 일주일 지났는데 벌써 올림픽은 옛날 얘기가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언젠가 휴거가 있고 나면은 그다음에 난리들에 이제 이제 텔레비전에서 뭐 인터넷 뉴스에서 사람이 사라졌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한 2주일 있으면 또 잠잠해집니다. 그들이 인간들의 사회 모습이에요. 그렇게 참그 인간들의 그 망각의 이그 세계, 이거는 참 제한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살아가야 됩니다. 또 살아가야 돼. 할수 없이. 그런데 우리 그 인간들의 그 망각의 세계, 그 기억의 불완전한 이러한 그 기억 시스템이, 우리는 시간이 가면 잃어버려지고, 또 감사하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잊어버려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17살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보면은 야곱이 30세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지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스토리의 이야기는 벌써 7년 풍년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9년이 지나서 이제 이것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이가 지금 거의 한 90, 100세가 훨씬 더 넘었겠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하면은 몇 살입니까? 몇 살이에요? 서른아홉이에요. 서른아홉. 서른아홉이면은 이게 11번째 아들이 서른아홉이에요. 그럼 나머지 지금 루벤서부터 나머지 그 형들의 나이는 대개 얼마쯤 되겠습니까? 거의 한 60에서 40대 중반쯤 되겠죠. 그렇죠? 이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이제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아주 풍년이었을 때 아주 해피 라이프였어요. 해피 라이프.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버려 두고 저 양들 많이 살찌고 또 새끼 낳고, 그래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런데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그 풍년이 애굽에만 풍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 일대가 전부 다 풍년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아주 부자가 돼서, 그래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와 낙타떼와 또 소떼를 다 거느렸었는데, 그런데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있는 거 가지고 차차차차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년째 되니까 이제는 이게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부자래도 2년 동안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까먹으려면은 이게 나중에 이저 옛날 그 부자들 광해 그 뒤주에 바가지가 쌀그 긁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죠. 예.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야곱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밑에 지금 아들들과 그다음에 손자 며느리들이 지금 70여 명이 있어요. 장적 같은 그런 그 젊은이들이 먹어대는 게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건 없어요. 이제 밀과 빵과 이런 걸다 해먹고 나서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거다 먹었어요. 좀 자기 아들들이 알아서, 아버지, 우리가 가서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답답한 겁니다. 야, 이놈들아. 너는 내가 속이 이렇게 타는데, 그런데 너는 그냥 눈만 멀덩멀덩 뜨고서 그러고 있냐?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참,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 이루실 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 흔드십니다. 지구를 다 흔드세요. 지구를 다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역 일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일대, 그 야곱이 자기가 필요해서 갔을 때는 자기의 그 외삼촌이 있었던 그 하란 땅이었습니다. 남쪽이 아니라 에집트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그 친척이 있는 그 지금의 시리아 쪽이죠. 레바논 시리아가 있는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가 친척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고 이제 그 좀 몸을 붙일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기근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54절에 41장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다 그랬어요. 각국에 여러 나라에 기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러 나라의 기근인데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것이 그 지역 전체예요.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55절에 애굽 온 땅이 줄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6절에 온 지면에, 지구 위에 모든 지면에 기근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57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동 지방 전체가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그 사우디, 어디야? 유브라데스 강 그 일대 전체, 그다음에 저쪽 그 애굽 땅 전체가 다 완전히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얘기는 요즘 우리가 그 경험하죠. 조금 일부분 엄청나게 덥고 비가 딱 그쳐지는 겁니다. 무지하게 덥고 그다음에 비가 안 와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심어놓은 봄철에 심어놓은 모든 곡식이 다 노랗게 다 타버립니다. 다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정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부가 바로 애굽의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 그 꿈을 해석하는 걸 자기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풍년이 들었을 때 그 곡창지대 옆에다가 큰 창고를 짓게 해서, 그래서 농산물들을 거기서 수확을 하면은 바로 그 옆에다가 다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잠그고 지키게 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창세기 41장 42장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예고편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기근, 비가 안 오고 농사가 다 죽어버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경제입니다. 경제, bad economy. 이 경제가 한 나라만 인플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나라만 불경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경기를 그래서 국가가 이제 뱅크럽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 흔드시는. 그런데 하나님이 흔드실 때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계세요. 왜 그러느냐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애굽에는 7년의 풍성한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 흉년이 지나서, 그래서 2년 동안 그동안 열심히 그래도 준비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버텼습니다. 목축업을 했던 그 야곱은 그 목축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버터와 치즈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고기를 잡아서 했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지경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다 떨어져 가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흔드시는 겁니다. 흔들어서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물론 죄를 심판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흔드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구원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요. 우리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 노아 때 인간을 다 싹쓸이해서 다 물에다 씻겨 내려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드셔서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씨앗을 거기다가 건져 두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셨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의 그 redemptive judgment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신 것 중에도 하나님은 그 롯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원래는 산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산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소알이라도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쫓아 내보내셨습니다. 또 이제 그 야곱의 7년 흉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하시고 보내신 것이 이제 애굽 땅의 고센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셔서 그 뒤로 보냈습니다. 이 고센은 나중에 이 모세 때 그 열 가지 재앙이 오는 그때까지 이제 고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엄하게 임합니다. 그 교환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그 보호막,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데 그냥 맹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의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준비하는 자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고 준비 안 하고 아니야 나는 예수만 있으면 돼 그러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그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많이 일어날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열 아들에게 어찌 서로 보고만 있느냐 관망만 하고 있느냐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그 야곱의 얘기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무슨 뜻이냐? 가만히 멀뚱멀뚱 있지만 말고 이제는 깨달았으면 더 깊이 생각하고 순종을 하고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 아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내용을 여기 한번 자세히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42장에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3절에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 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요셉의 형 10인이 10명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이제 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듣자 하니 소문에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지중해 전체가 다 그 말라서 사람이 그 아사하는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유독 애굽에만 곡식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간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40세 이상 60세 가까이 된 자기 아들들 그 밑에 야곱의 손자들도 이제는 티네이저가 훨씬 넘었을 겁니다. 20세, 3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러한 그 손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야곱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 아들들에게 어째 이러고 가만히 있느냐? 가서 음식을 구해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서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열 아들들이 요셉에게, 그 야곱에게 순종을 금방 했던 얘기입니다. 그 닭, 다큰 이제 50세, 60세 된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순종해서 내려갔다는 게참 아주 굉장히 신통하게 들려요. 아니 뭐 이제는 뭐살 만큼 살았는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요즘 아들들 같으면은 그 있는 양이나 염소나 잡아 먹고 죽읍시다. 뭐 그러고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야곱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참그 당시에 그 시족 시대에 그 가부장적인 그러한 그 전통과 그이그 권위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돼서 잘 걷지도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야곱은 가서 음식을 사와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자라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그 먼저 발을 디디고 이제 그 이방의 나라로 가는 이것이 참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열 아들들이 순종하고 떠나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 아들들을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겠지만은 요셉은 사실 더 야곱의 그 총애를 받고 컸기 때문에 멀리 집 멀리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냥 형들이 양떼를 치러 가는 그런 데만 가서 심부름만 하고 점심만 갖다 주고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그를 엄청나게 고생을 시키십니다. 자, 여기서 그 요셉을 시기해서 형들이 그 요셉을 다, 없애버리기로 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중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에게 그것이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자기들은 굉장히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광해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그 리뎀티브 그 레퓨지 안에 들어오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재료로 쓸수 있는 그러한 그 토기, 하나님의 만드시는 그 토기에 합당한 그러한 재료로 하나님이 다시 빚어 놓으십니다. 사람들은 이걸 전부 다 싫어해요. 내가 고통당하고 왜 쟤는 안 하고 왜 나만 그래요? 그것이 사람들이 그걸 자꾸 그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죠. 사실 요셉도 굉장히 많이 원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유대인들은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과 똑같이 우리 자손들을 다 사랑합니다. 아들, 딸들 다들 사랑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딸일수록 다들 바깥으로 자꾸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저희들이 가서 실제로 고생하고 옛날 한국에서 무전여행하는 그거 있죠. 그런 식으로 내보내서 고생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살기가 어떻게 힘드는가, 고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감싸고, 오야오야오야 오야 오야 내 자식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돈을 주는 대신에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먹을 걸 주는 것 대신에 어떻게 이 먹을 것을 만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그냥 물고기만 더 많이 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동행한다. 즉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내가 순종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나는 못하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길을 주셔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마 각자 힘들고 어려운 여러 많은 이런 그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이 신분 문제 때문에 또는 job 때문에 또는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골치 아픈 것뿐이에요. 골치 아픈 것.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는 이 골치 아픈 거라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훈련시키신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면은 내가 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으로 나를 다시 보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이 닦고 화장할 때 거울을 볼 때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주름살 하나 더 늘었다 이걸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나를 보고 나에게 축복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내 육체적인 피지컬한 내 아이로 나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또 나가서 또 일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또 힘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보면은 그러면 오늘도 내가 이기는 자의 그 모습으로 내가 나를 축복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것도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릴 수가 있어요. 희망이 없으면은 그 가장 부참한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오래전에 벌써 이제 42년째 됩니다. 제가 미국 왔을 때 그때는 뭐 누구나 다 유학생들은 다 그 고학을 했으니까요. 하루에 세 잡을 뛰었습니다. 세 잡을. 낮에는 그 패브릭 스토어 그 옷감을 이제 홀세일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라서 이제 다시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리테일 스토어를 보내는데 거기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고급 호텔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문지기 했어요. 문지기. 그래서 그 차 가지고 오면은 얼른 차 가지고서 이제 밑에 지하실에다 파킹 해주고 그러고 다시 올라갑니다. 나는 그때 자동차 운전 면허증도 없을 때였어요. 그걸 했어요. 그러고 이제 위켄드에는 가서 또 식당에 가서 또 저거 합니다. 저 디시워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가서 화장실 가서 앉아서 잡니다. 그다음 또 들키면 또 쫓겨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 유학생으로 왔는데 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아 참 내 자존심을 굉장히 허투요. 한국에서 그때 벌써 공군 장교로 제대를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여기 와서 내가 여기서 왜 일해야 되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간당 1불 25전 버는 겁니다. 그거 보려고 내가 여기서 일해야 되나. 그래서 참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비행기 값만 만들면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게 되니까 내 자존심이 허락이 않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서 지고 가느냐.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이걸 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이 밑에 지금 나한테 지금 큰 소리 친 놈들이 다 나한테 와서 이제 굽실굽실 하겠구나 하면서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러고 일을 악물고 그러고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한 고난 속에 있으니까 고난을 거치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교에 갔더니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무서운 것이 없어져. 내가 어디에 가도 사막에 가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거기서 살아날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 인간의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 근심, 걱정, 뭐 편안하게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나중에 힘들어요. 우리 집 브라이언이 집에서 참 아주 제대로 모든 다른 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근데 맨날 가는 게 저 미국 애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서핑이나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야 어디 좀 딴 데 좀 가봐라. 여기 이렇게 좋은 캘리포니아를 두고 왜 딴 데로 가냐. 이렇게 좋은 패러다이스에요. 그래서 살살 꼬아가지고 그래서 저 좋은 그 서핑 하는 데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보낸 데가 페루였어요. 그 태평양 쪽에. 그게 거기에 간 다음서부터 이제 또 완전히 또 그쪽으로 다 가가지고 이제는 그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쪽으로 이제는 또 바깥으로만 계속 또 돌아다니는 거죠. 하여튼 그 우리가 이게 폭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바닥으로 내려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려면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그 폭넓은 그러한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은 그 5절과 5절서부터 7절에 그 다섯 그 세 번째 인 떼실 때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죠. 그때 이제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엄청난 이제 그 흉년을 세계적인 흉년을 이제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이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굉장한 세상에 그 전쟁과 그다음에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지막 때 삶이 엄청 힘들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 RFID 칩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볼런터리로 해서 받지만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게 맨데터리로 해서 이게 받게 되겠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아직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크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51개 중에서 가장 재난에 예민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항상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플로리다예요. 플로리다. 그쪽에는 항상 매년마다 그 태풍이 그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은 항상 물하고 식량들을 집에다 항상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그 플라이우드로 집을 가려 놓는 게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바닷가 집일수록 더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그 그렇게 많은 그 물건들이 자기네들이 갖다 놓는 그 스타킹 하는 그 물건들이 재고가 얼마나 가는 줄 아세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딱 다 채워놨을 때 이것이 며칠 동안 가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거를 계산해서 올리는 줄 아시냐고요. 3일입니다. 3일. 3일. 3일이면은 사람들이 집어가면 그거 싹 다 없어져 버려요. 플로리다에는 이제 태풍이 온다 하면은 3일이 가기 전에 하루 만에 쫙 다 나가버려요. 텅텅 빕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것이 예민하게 오면은 바로 즉시 가서 슈퍼마켓하고 그다음에 그 홈디포에 가서 이런 것들 가서 준비를 해놓고 삽니다. 우리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요. 뭐 항상 뭐 편안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흔드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그 미국 내 참 다양한 이런 그 종족들과 또그 사람들의 삶이 다른데, 특별히 그 중서부에 또 펜실바니아까지 거기에 그 아미시라고 한 사람들과 메노나이트라고 한 사람들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옛날 그 예수님 살던 시대의 그 생활 상태를 고집하면서 지금도 그 문명을 이제 일부러 이것을 외면하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곡식을 심고 그러고 이제 삽니다. 전기 제품을 쓰지 않고 전화를 안 쓰고 그러고 이제 삽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고 그리고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머지않아서 문명의 이기를 달리는 셀폰을 가진 사람들이 또 아주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음식을 달라고 구걸할 때가 머지않아 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되게 그것이 자기네들의 그 삶의 그 컬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걸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우리들에게 더 이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코스트 때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음식.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구하려고 쓰레기통을 쥐처럼 살았어요. 쥐처럼. 밤에 몰래 나와서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통 뒤져도 음식은 없었습니다. 썩은 그 감자 하나를 그것을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음식 때문에 많은 많은 이제 그 살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달 전에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그 아쿠아포닉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제가 그것을 그걸 받았을 때 너무 그것이 깊이 다가와서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아마 나 같은 그러한 심정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나눴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남 목사님의 만민기도원의 남 목사님. 지금 그 아쿠아포닉스를 멋있게 만들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흘렸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캐치해서 이것을 붙들고 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이제 그 식량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것을 내가 붙들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에 대한 더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달란트의 비유. 그 달란트가 바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제는 엑스포넨셜로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가 두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가 20달란트, 200달란트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것을 알고 지혜롭고 그다음에 충성되어 가는 그러한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것을 우리가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유기농에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유기농을 그냥 남이 다 해놓은 거 먹으려고만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땀 흘려서 준비해서 예비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아 내가 실패를 했구나 또 다시 또 한번 해봐야지 해서 지금 아직 조금 시간이 있을 때이 윈도우에 그이 윈도우가 시간의 윈도우가 아직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복받은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살아서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러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저 쉽게 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르심 속에서 심부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고 또 영적 싸움으로 엄청나게 해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때의 신부의 삶이고 들림받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순교자의 삶도 우리가 또한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젊은 사람들을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radical하게 transform 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순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겁먹진 마세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그 열 아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것이 어찌하여 네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관망만 하고 있느냐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깊이 새겨서 듣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그 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매일 편하게 사니까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다른 그러한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redemptive judgment,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예.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 중동과의 관계가 머지않아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계속 지금 부글부글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지금 죄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죄악 속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영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셉처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목적을 보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때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여기서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부름에 특별한 부름에 그 초청을 받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100년 전에 살던 크리스천들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고 준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여기저기 숨겨놓고 계세요. 숨겨놓고 계십니다. 계속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 전체가 이것을 깨어서 예비하는 데가 극히 극히 드물다 하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더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누가 아느냐? 귀신이 마귀가 알아요. 악한 영들이 압니다. 그래서 더 시험 들게 하고 더 공격하게 하고 그리고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이것에 결단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그 마지막 때의 그 특별한 훈련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 왜 너희들이 가만히 거기서 보고만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을 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자기가 지금 50세, 60세가 된 그 아들들에게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왔다가 그냥 다시 목적 없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고 군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happen to be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참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서 왜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지혜를 깨닫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분명한 내 목적을 알고 내 그 소망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 교통 보호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이기면서 살길 원하는 우리 아미 성격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특별한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